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유일한 기독교 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좁은 길과 큰 길을 택하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의 크기도 다르고 길의 방향도 다르고 목적지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본성적으로 택하는 길이 그게 큰 길이고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독교의 배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두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15절부터 20절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 이건 뭐냐 하면 두 길로 들어선 사람이 맺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길로 들어선 사람이 맺는 열매가 있고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이 맺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나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 다르다. 이제 그렇게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21절에서 28절에 이제 두 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심판의 때가 이르면은 그러면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이었는가가 판단이 나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13절부터 29절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집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유일한 기독교 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기 큰 길로 가는 사람과 작은 길로 가는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15절부터 21절에 가서 보니까 큰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예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겉은 번지르르 하고 겉에서 보니까 양같이 생겼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늑대라는 거예요. 늑대.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두겠느냐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열매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큰 길로 가는 그런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무리가 나오는데 누구를 큰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거짓 대언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여기 왜 대언자 이야기만 나오느냐? 대언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언자가 전한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거짓 대언자를 쫓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큰 길에 빠져서 나중에 멸망에 이를 것이고 참 대언자를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좁은 길로 들어서서 나중에 생명에 이르는 그런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여기 대표적인 사람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표리부동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말솜씨가 빼어납니다. 탤런트가 굉장히 좋아요. 또 대개 보면 인물이 좋습니다. 또 뭐가 있냐? 소위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 아시죠? 예. 이게 있어 그냥 그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나 군중들이 구름같이 몰려가고 특히 여자들이 많이 몰려다닙니다. 예. 어느 교회 가니까 큰 교회인데 목사가 대단히 미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몽땅 다 여자들만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교회에 여자들이 참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여튼 이러한 그 목사들이 나가면은 그러면 군중들이 구름떼처럼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는데, 우리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60만이다 100만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이 양인가 그 사람 속이 늑대인가, 요새 늑대인간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 늑대인가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겉은 양인데 속은 늑대인데, 늑대인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양떼를 잡아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양떼를 잡아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허덕준 어르신께서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다가 양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거짓 대언자들 얘기해서 목사들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 85살 먹으신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양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죠 이렇게 얘기하고도,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 거짓 대언자들이 양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반드시 거짓 대언자가 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28절에 30절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너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근데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사도 바울이 죽은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자들도 있고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예언의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양인 척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늑대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양인 척하고 그 안에 있는 양떼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자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실 어떤 사람이 대언자다, 하나님의 진짜 대언자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귀중하고 막중한 그런 책임을 진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전하게 전한 하나님의 훌륭한 그런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에는 꼭 가짜가 끼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반 백 뭐 이런 거 그거 가짜 만드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루이브통이나 구찌나 이거 해야 가짜가 이게 돈이 되지, 그냥 아무나 갖고 다니는 이런 헌금조각 그걸 가짜 만든 사람 있어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진짜 대언자, 하나님의 진짜 말씀에도 꼭 가짜가 끼게 돼 있어요. 진짜에는 가짜가 꼭 끼게 돼 있는데 겉에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생긴 게 똑같아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전해야 될 그런 대언자들 중에도 가짜 대언자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 시대가 이것을 우리에게 반영을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빌론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왕국 유다가 풍전등화인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는 그런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대언자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모든 대언자들이 다 거짓 대언자였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셔서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올무를 놓는 자같이 숨어 기다리며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도다. 잘 들으세요. 사람들을 잡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그들의 집에는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크게 되고 부유하게 되며 기름지고 빛이 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들의 행위는 사악한 자들의 행위를 능가하나니 그들은 사정 곧 아버지 없는 자들의 사정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할지라도 형통하며 궁핍한 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대언자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제사장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노예회장이고 감독회장이고 감독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대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무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진짜로 믿고 거기로 쫓아가기 때문에 큰 길로 다 같이 나가서 결국 맨 마지막엔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곳의 마지막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적용하면 목사가 잘해야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잘해야 교회가 잘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잘해야 그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이 바른 꼴을 먹고 좋은 꼴을 먹고 자라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시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매일같이 사상전쟁 진보다 보수다 해서 매일같이 물어뜯고 상대방 비방하고 대통령을 그냥 비난하고 비하시키고 판사 검사까지 나서서 지금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열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북한이 지금 침공에 내려온다고 할 때 오히려 환영할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먹고 살지 못하던 그런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가를 다 이미 잊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이미 잊어버렸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돈이 최고라 그래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돈돈돈 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도덕과 윤리가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이 상황입니다. 이것의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여기 대언자들에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제사장에게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될 목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될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건물을 세워서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이 버림받고 이 땅의 사상이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득세하게 되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냐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저건 뭐하러 듣나. 그렇죠? 그게 치욕거리가 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경로가 내게 가득하여 내가 참는 데 지쳤노라. 내가 그 분노를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쏟으며 함께 모인 젊은이들에게 부으리니 심지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잡혀가며 날들이 찬자와 함께 노인이 잡혀가리로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여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에 내 손을 내밀리니 그들의 집과 그들의 밭과 아내가 다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시대의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남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짓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불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이 행하는 거 괜찮아요. 거짓으로 행하든 속임으로 행하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없어요.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잘못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14절에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거나 안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조금 고쳐준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 가르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려움 속에 빠져놓고도 그리고 뭐라 그래?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에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다시 한 절 읽겠어요.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옛 길들, 옛 대언자들이 다니던 그 길들 선한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타적인 길입니다. 그 길로 걸으라고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꽉 막았다는 거면 안 듣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여러 가지 과일나무와 채소와 이런 걸 만들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의 종류대로 씨를 내는 그와 같은 열매와 이런 것들을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반드시 사과가 열리게 돼 있어요. 배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배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엉겅퀴에서 엉겅퀴가 열리게 되어 있지 무화과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서 사람이 생명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빌리그레함이나 그런 목사가 믿지 않은 힌두교도들도 열심을 다해서 믿으면 결국 나중에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열매, 우리 한국에서 특히 열리는 그러한 그 열매를 보면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지 않아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목사 있으면 떠나야 됩니다. 내 말만 들어야지 다른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 설교를 듣거나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목사가 막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목사는 그걸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예. 심지어 가게를 살 때도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할 때마다 목사가 점쟁입니까? 이렇게 해서 목사의 권위 아래 사람들을 두고 목사가 짓밟으려고 하고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없는 그런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1년, 2년 하다 보니까 많은 큰 교회들 가서 보세요. 왜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60만 명이 모여 이게 다 잘못됐을까? 하나님은 통계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통계 60만 명이 모이냐 10명이 모이냐 하나님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아요. 사람의 수에. 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면 죽는 걸로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있으면 빨리 그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 교회 목사가 잘못된 목사입니다. 또 과도하게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 나와야 돼요. 목사들이 과도하게 헌금을 강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헌금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그 귀중한 것 중에 얼마를 바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그걸 그냥 어거지로 해갖고 가서 잡아 빼려고 해갖고 사람들의 그 영혼을 존먹게 만드는 이런 교회, 이런 목사가 있는데 빨리 나와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과도한 율법주의로 사람을 얽어매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목사 말을 들어야 된다. 예. 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다 사람들을 묶어두는 교회 빨리 나와야 돼요. 예. 교회 생활하라고 여러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지 교회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매일같이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목사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매일 교회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또 과도한 봉사를 요구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밖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아, 세상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도하게 교회에서 뭘 봉사해서 세상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가 되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도한 세습을 해요. 아버지가 하던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아서 한다. 아들이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력이 안 되는 아들을, 실력이 안 되는 손자를 가서 2대 세습하고 3대 세습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건 거짓 대언자요, 거짓 목사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새 생명을 받은 이후에 새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내 아내가 나를 볼 때,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내 자식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날이 갈수록 아, 저 사람이 변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 사람이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매일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매일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매일 다른 사람을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부터 23절에 큰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날에 그날은 뭐야? 심판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한 날. 이 마태복음 7장은 심판과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교리가 바르다는 거예요. 교리가 발라요. 아, 큰 일로 가니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발라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보고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그러거든요. 주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큐리오스라는 얘기예요. 큐리오스. 구약 시대의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는 여호와가 뭐로 바뀌냐면 큐리오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그래요. 최소한 말로는 주여 주여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리가 올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박사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이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뭐라 그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리가 올바른 사람도 큰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아유 나는 세례 같은 거 안 받고 침례 받았어요. 침례가 올바른 겁니다. 아유 나는 개역성경 같은 게 이제 안 읽어요. 킹잼 성경이 옳은 성경입니다. 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아, 난 그 정도 교리는 다 압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제게 큰 찔림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마음이 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주여 한 번 얘기해요? 아니면 주여 주여 두 번 얘기합니까? 두 번 이야기하죠. 이 셈족의 언어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거나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함으로써 열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열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행전 9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핍박하는 그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냐? 사울아 사울아 하고 두 번 부르시는 겁니다. 다윗이 사랑하던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반복이 되면 뭐예요? 이게 열정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중요하니까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44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46절에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에 48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44절만 있죠? 46절, 48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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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온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면은 예, 한국 사람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집회에서 울고 통곡하고 밤새 방언하고 나뒹구고 난리를 쳐요. 그거 한국 사람뿐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개소리 내고 사자 소리 내고 늑대 소리 내고 깔깔깔 밤새 울고 기차놀이하고 성령 바텐더에서 바텐더가 이 술 따라주지 성령을 따라준다 그러고 이 열정을 얘기할 것 같으면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밤새도록 예수님 섬긴다 그러고 깔깔대고 웃고 늑대 소리 내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고 얘기하잖아요. 열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셋째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 내쫓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봉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올바른 사람 가운데도 또 열심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또 주의 일을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 가운데도 큰 길로 들어서서 나중에 멸망에 이를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거기 그렇게 하는 사역이 대단히 많아요. 거기 보니까 대언한다 그래.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목사다 그 얘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제가 목사로다 40년을 봉직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예, 마귀 내쫓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고.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제가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제가 많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빨을 금리로 다 바꿔줬습니다. 제가 예, 우리 교회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특별히 말세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가 오는 것은 그 마귀의 사자인데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마지막 절 11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예,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금리빨이 되기도 하고 금가루가 날릴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말세에는 이런 걸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한 미혹을 보내면은 그럼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12절에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많은 경우가 지금 큰 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이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가서 조심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봉사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2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너희를 한번 알았다가 그 다음에 모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들딸이 됐다가 나중에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더니 내가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 한국에.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적 쫓아다니고 표적 쫓아다니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속사람 안에 들어있질 않아요. 여기 명백하게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게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바른 교리, 그 다음에 뜨거운 열정,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많은 봉사,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 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바른 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른 교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뜨거운 그러한 이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큰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른 교리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봉사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어요. 시작도 은혜요. 가는 길도 은혜요. 맨 끝도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도 은혜요. 구역의 성화도 은혜예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셔서 그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아무 행위가 없이 누구든지 거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가 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넘쳐나야 구원받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저주하시느냐? 예수님 앞에 오더니 뭘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그러더니 이제부터 읊는 게 뭐예요?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뭘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자기의 행위를 나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올바른 그런 열정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핵심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래서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있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저 값없이 쓰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지 그 앞에 가서 제가 목사를 했습니다. 제가 집사를 했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만 썼습니다. 저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만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주일 성수했습니다. 11조 꼭 바쳤습니다. 40년 동안 예배에 빠진 적 없이 다녔습니다. 이걸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재물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큰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게 통할지 몰라요. 아, 정말 훌륭한 목사인데, 아, 저 사람 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대, 훌륭한 사람이야. 사람 앞에는 그게 통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해요. 예레미야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보겠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들의 생이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속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그 길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저희가 살아야 돼요. 예, 설교를 할 때도, 예, 설거지를 할 때도, 걸레질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직장에서 모든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르게 서야, 그래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여기 땅에 있을 때든지 하늘에 가서 천국 앞에 가서 하나님의 서 있을 때든지 항상 보여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제가 말씀 그냥 하나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이 돼야지, 내 일들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24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두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겉에서 보기엔 집이 다 번드르해요. 겉에서 보니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할 때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 사상 누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의 유일성과 그 배타성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170회가 나와요. 창세기 6장 8절부터 계시록 1장 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유일성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성화받고 나중에 천국에 이른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은혜 아니면 행위예요. 둘 중 하나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은혜로 하늘나라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영원토록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내가 무엇을 조금 더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요.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책망을 받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8절 29절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어땠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드리고 하라는 거 교회 사는 거 다 했는데 제가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어땠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깜짝 놀란 분들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 행위를 조금이라도 뭘 해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100% 믿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이용해서 좀 복 받아보려고? 하나님 이용해서 무언가, 예, 무언가 좀 해보려고 이런 생각 가지면 오늘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구하세요? 그럼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일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개인의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개인의 변화, 개인의 성화, 그게 이루어지면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그게 잘 이루어지면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개인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변화 말고 밖에 나가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밖에 나가서 변화가 있어야지 교회 안에서만 교인되면 소용없어요. 밖에서 사람이 매일같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성화의 길로 매진하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내 자신을 내어놓고 채찍질하고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여러분 분투하십니까? 예.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애쓰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차이가 요만큼 생기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천국에 가서만 딴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이 봤을 때 자식들이 봤을 때 10년 20년 지나니까 사람이 딴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 성경 말씀 한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 행위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구원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선한 행위가 나타나서 그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선한 행위로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그 유일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그 은혜가 다른 모든 종교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